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들을 모아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절부터 48절까지 봤지만 이 가르침은 21절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하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익숙한 가르침들이 그냥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상식선의 가르침, 그 상식선의 그 법칙이 아니라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부터 48절까지의 그 단락의 서론격이 바로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그 산상수훈이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전체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운을 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익히 아는 그 말씀들, 율법의 가르침들을 인용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너희 들었지? 간음하지 말라, 아,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 들어봤지? 그냥 너희가 들은 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내용들로 가야 돼.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좀 수상해, 율법을 잘 안 지켜, 율법을 좀 깨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그 오해를 많이 살 만한 행동을 일부러도 하시고 하셨죠.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무슨 그런 일들이 많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이미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들과는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평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일컫는 신약의 표현인데요. 나는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깨러온 자가 아니라 그걸 무효화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의 그 약속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자의대로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경한지 나누어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적잖이 놀랐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는 자들, 율법의 의로움으로 판단할 때 가장 의로운 존재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한선 개념도 아니다, 아예 천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확 깎아내리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당혹스러워야 마땅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청중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정도 수준으로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잘 아시고 계시니까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고 수준이 비슷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많이 성경도 읽고 더 많이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또 당혹스러운 마음이 좀 드시기도 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럴 때 이어지는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말씀들과 교훈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아는 것들 다시 한번 나랑 살펴보자. 그것이 이제 이 21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인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 그래서 자신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 말씀의 진의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저선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가늠하지 말라 하였으면 나는 바람핀 적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 음욕을 품는 것,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저 어렸을 때는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맹세를 하는 것, 가벼이 맹세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단지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게 사랑이 아니야라는 어떤 경계를 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해라는 개념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두 단락을 읽은 셈입니다. 그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말씀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해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꼭 율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울타리 개념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상식이고 보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 상식선만 잘 지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고 평판을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죠? 보통은 눈 한쪽을 다치면 나는 눈 두 쪽을, 이가 하나 빠지면 나는 강냉이 세 개를, 이렇게 털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해치 끼친 만큼만 돌려받겠다라고 해도 굉장히 관대하고 절제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좋아하고 또 약간 원수같이 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서로 미워하면서 같이 욕하면서 좋아하고 우리의 유대를 확인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학교나 앙숙학교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 학교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앙숙학교와 시비가 붙으면 안 친해도 우리 학교 편, 그래서 우리 편과 너네 편이 나누어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도 살아보면 원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웃도 늘 경쟁 상대가 되고 비교 대상이 되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보다 훨씬 더 원수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웃은 고사하고 친척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면 경쟁 상대가 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이 해를 입었을 때 피해 받은 만큼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만 미워하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알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인지상정의 수준에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겠느냐? 이 정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도 수준만 갖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의 상상의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상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곳이고 우리 수준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틀을 깨고 넘어서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 말씀에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 또는 문학가들은 이 산상수훈을 가장 위대한 도덕 선생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도덕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목이죠. 어떻게 넘어서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내게 속옷을 구하거든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게 이제 약간 우리 표현이랑 우리 문화권의 이야기랑 좀 달라서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속옷은 일상복이고요. 속옷은 일상복이고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임과 더불어 그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그런 옷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문화권으로 이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야 누가 그 와이셔츠 달라 그러면 수트를 벗어 주어라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누가 너한테 지갑에 있는 현찰만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 카드도 줘라. 잠실에서 만난 네 친구가 야 나 사당역까지만 데려다 주라 그러면 안양까지 같이 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합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왼편 뺨을 돌려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에서는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 높은 차원의 관문으로 이 말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어온 이 하늘나라, 너희가 초대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곳인지를 알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도 복되다, 온유한 자도 복되다, 애통하는 자도 복되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도 복되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을 열고 들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넉넉한 분이신지 알라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말씀들을 도전의 차원에서 연거푸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는 44절에서 45절에 아주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고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인지상정으로 납득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아니냐? 그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의 밭을 구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신앙을, 의로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아는 그런 어떤 상식선의 수준으로 격화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라. 너희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라. 알아라. 율법의 말씀들은 그것만 지키면 너희가 안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출발선이고 거기는 경계선이고 그 안쪽으로 풍성한 초장이 있다. 더 안전한 울타리 안쪽에 넉넉한 곳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양들을 칠 때 또는 가축을 기를 때 이렇게 넓게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를 왜 치죠?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차들도 다니고 로드킬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해외에는 맹수들이 있어서 그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는 왜 있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라고 있는 거죠. 안전하라고 있는 것인데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울타리 옆에만 머물러 있으면 울타리 옆이 사실은 울타리 안쪽에서는 제일 불안한 곳 아닙니까? 굳이 그 울타리에 가서 울타리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자기를 증명받고 싶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래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에 모여서 너 울타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라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는 법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유일한 길이 법이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스럽게도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법으로 규정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형성이 되는 관계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법이 들어옵니다. 왜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최소한 살인은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간음은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헛맹세는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정도 수준은 지켜야 해. 최소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해. 이건 너무나 최소한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너희의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그 불문율 같은 게 생깁니다. 외박은 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끼는 집에서 먹는다. 최소한의 가사를 나눠서 분담한다.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그 법칙들이 그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진 않아도 다 집에서는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서로를 더 사랑하자고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자고 만든 게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언제 외박을 했냐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너무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찾냐 내가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냐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웃긴 얘기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라, 사랑을 달라고 서로 사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어떤 법칙을 얘기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부부싸움이 되는 지름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쟤랑은 나랑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야 남과 너를 그렇게 나눠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를 그렇게 내 앞에서 주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이냐? 너 왜 그렇게 못나게 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꾸 예수님이 소환해서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남들 다 하는 수준, 또 남들도 다 아는 그런 상식선, 인지상정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람들의 평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그 자리로 너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 차원을 넘어서라.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다시 굉장히 그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책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많이 보았던 말씀일 텐데요. 신약성경 256면에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확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서요? 사도 바울 자신은 막 죄인들도 용서해주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받아주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되돌려대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승질 많이 부리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를 풍성하게 설명한 직후에 이 복음으로 초대받은 너희들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근거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씀하자면 너희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니 내 이웃이 내 형제가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넉넉한 마음으로 탕감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그러나 실천을 위한 기준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라 라고 목적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고 결과되었는지를 요셉의 삶에서 엿볼 수가 있죠.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여 자기를 팔아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어 그 형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자신에게 행한 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어 이 기근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깨닫습니다. 감당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요셉이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나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이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인하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고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는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를 주십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역사하셔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날들 우리도 그런 멋있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오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 것인지를 살아갈수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